십자가 끝없는 사랑,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망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 뭐냐면 소망은 없고 절망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소망은 없고 절망만 가득해요.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은 또 뭘까?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은 무엇일까?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영광의 소망이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소망 없는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름, 절망스러운 죄악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이름, 사탄의 모든 계략을 짓밟고 영원한 승리가 되실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인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낙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연히 오늘보다 내일은 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희망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고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날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어떤 때 소망을 잃게 될까요? 어떤 때 인간이 소망을 잃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상황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는 자기가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소망을 잃게 되고요. 또 건강의 회복이 어렵다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되죠. 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이 되고요. 또 실패의 타격이 너무 커서 이제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때의 소망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인간은 약속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소망이 희미해지고 결국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 하는 거죠. 전혀 없다는 말인가. 제임스 페코가 하나님을 아는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소망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이 소망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죠. 소망 없는 시대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어쩌면 소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듯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무너져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세상적인 소망과 기대가 사라져가는 때에 결국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고백은 바로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어떤 상황, 한계 상황 속에서도 주를 소망하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여자들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사실을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볼 때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여인들의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도 여인들이었고 빈 무덤의 최초의 목격자도 여인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도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남녀 비율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의 숫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또 봉사와 헌신의 측면도 봐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봉사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남자인 제자들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리자 너나 할 것 없이 도망치는 데 바빴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55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170km가 넘습니다. 170km가 넘어요. 지금도 자동차로 170km를 가려면 한참 가야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다 걸어서 다녔단 말이죠. 걸어서 170km를 간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0km를 걸어서 간다. 그런데 여자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 밑에 거기 있어서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 중에 여러 여인들이 지금 등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갈릴리 해안 지방인 달마누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았던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나서 그녀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소유를 전부를 들여서 지극정성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도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또 예수님이 매장될 때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여인이었고 시신에 예수님의 시신에 발을 닦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따라다녔던 여인도 이 여인이었습니다. 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렸던 사람도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까지 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까지 따라간 거죠. 끝까지 섬기는 거죠. 십자가 밑에 여인이고 싶어라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여인이고 싶어라 하는 시요. 일부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기어이 그 십자가에 쓴 잔을 한 방울 남김없이 비우신 주님, 저의 죄악과 당신의 생명을 맞바꾸신 주님, 그토록 제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셨나요? 아, 평생을 울어도 못 갚을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죄의 무게에 짓눌려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주님, 나를 위해 지불하신 값이 너무 가중하옵나이다.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망치 소리 들리는 슬픈 골고다 언덕, 피로 흥건히 고여있는 십자가 밑에 나 달려가렵니다. 따르던 제자들도 수많은 군중도 등 돌린 황망하고 쓸쓸한 그곳, 여인들이 울고 있는 그 십자가 밑에 나도 엎드리고 싶습니다. 못 박힌 피 묻은 손에 내 손을 얹고 감히 주님을 바라보고 풉니다. 흘리신 피로 흥건히 적셔진 땅에 주저앉아 평생토록 죄를 미워하며 살겠노라고 울부짖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죽고 그곳에서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여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겠는가?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뭐 다른 것도 해석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대상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형벌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그 자리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흉측한 죄를 지어서 그 자리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늘 주님의 시선에 머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피눈물이 나는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쏟아지기도 하고 뭔가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혼란과 낙심, 좌절이 찾아오겠죠.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소망이 아닌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이 여인들이 평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수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곁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늘 듣던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혹 이때에 그 말씀이 기억났다고 한다면, 생각났다고 한다면 이 여인들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소망이 아닌 절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와 향품을 왜 준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 부활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신들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다는 이것은 어떤 이유냐면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반드시 소망 가운데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형벌의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은혜의 자리,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의 자리,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소망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여인들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여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이 상황을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심판이 아닌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누리는 것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 그 은혜, 그 기쁨, 그 자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모든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모든 얽매임과 묶임과 눌림의 상태를 다 파헤쳐버리시고 자유를 선언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당시 여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절망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라, 간절하게 소망하라, 진정으로 믿어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실천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도 확실하고 그리고 부활도 확실하다면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소망 없는 자들과 다르게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더 이상 눌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 이기고 다시 힘있게 도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그 길은 편하지 않은 길입니다. 그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시련이 따르기도 하고 역경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혹 오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 소망이 아닌 절망, 부활이 아닌 죽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하면 오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